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출애굽기 성경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언급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사람에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그 화목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때를 보면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주셨습니다. 번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단은 특별히 흙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에서 이제 드려졌습니다. 후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함축되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을 다듬지 말고 자연 상태 그대로 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아마 조각가가 단을 건축하였다면 그것을 매우 멋있고 정교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으로 쪼아서 만들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돌을 다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조각된 돌들을 세워두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예배와 관련된 것을 모두 아름다워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 꽉 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감미로운 전자 올겐 소리, 화려한 조명, 멋있는 색으로 교회당이 꾸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낮은 목소리와 위엄 있는 태도 그리고 가능한 한 미사 어구의 설교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많은 설교가 사실 또 그러했었고요.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배 장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부드러운 조명과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미사 어구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수적인 꾸밈새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가려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다듬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가 고린도 사람들이 매우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기록을 기억할 겁니다. 비록 종교를 섬기는 많은 이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고린도의 모든 우상 숭배에 참여케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많은 거짓 철학자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거짓 철학자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몰라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바울은 아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교회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생략된다면 건물이 아무리 높고 교회 종소리가 아무리 널리 울려 퍼지고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감미로운 찬송이 흘러나오고 목회자가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은 그러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의미와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한 세상에 속한 단체일 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모든 미사오구가 우리의 영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왜 돌들을 다듬지 말고 흙담 위에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이제 20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 올라가는 층계를 훌륭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단을 오르고 내리는 데 매우 편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남자는 긴 스커트 종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층계를 오를 때에는 옷자락을 걷어 올려야 했기에 그의 하체가 드러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하체가 드러나 보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실 수 없음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육신의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몹시 싫어하실 것입니다. 사용하시지도 또한 않으실 것이겠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육신의 소욕도 개입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들이 목회자만 보고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너무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를 볼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지금 가르치고 목회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고 목회자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훌륭한 설교를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싫어합니다. 왜입니까? 물론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훌륭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며 저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진정 그리스도의 위대하심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목회 사역이나 설교 또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20장을 정리하고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21장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사회적 규범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율법에 있어서 이 부분은 그 당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으로 아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찬송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1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는데 21장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윤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시부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뭐를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우리가 금방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정하게 되셨는지를 금방 느끼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포를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6절로 가볼게요. 3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율법에 의하면 종이 7년 후에는 누구나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종이 될 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면 그의 아내도 함께 데리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종살이하면서 상전에게 속한 여자와 결혼하면 7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만기될 때 여자는 상전에겐 남아있고 그만 떠나야 했습니다. 남자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으나 그러나 만약 그가 아내와 그의 상전을 사랑하여 계속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자의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종이 계속해서 그 집에서 살기를 원할 경우 상전은 그가 영원히 상전의 종으로 수고하기를 원한다는 상징으로 종의 귀를 쏜 곳으로 구멍을 뚫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훌륭한 예표가 된다고 봅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을 당하지 않으시고도 다시 하늘로 올라가 그분의 보좌에 앉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스스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6절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데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브리서 10장 5절 말씀도 보면 또 5절 말씀뿐만 아니라 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시브리서 10장 9절로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린다면 그것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지음바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나의 신부 죄인들을 사랑하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주신 직후 나타날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상해를 입혔을 때, 상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12절을 보면 본문은 사용 제도에 대한 기초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국가에 적용해서 국가는 어떠한 사용 제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인자는 사형에 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3절을 볼까요? 만일 사람이 괴악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증하리니 그 사람이 그로 도망할 것이며 당시 팔레스타인 전역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 살인을 범한 자가 도피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도피성에 대하여 후에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21장 14절로 가봅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살하였으면 그러니까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방어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범하였을 때 그를 사형에 처하질 또 처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15절로 가보십시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예제도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 그것을 정죄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널리 행하여진 제도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아니하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해를 입힌 자는 그의 시간적 손해와 치료비를 보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문명국가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야 할 기본 강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24절로 25절 이것은 율법 전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약술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다시 말해 본문은 동일 보복 원칙을 말씀합니다.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질서가 필요하다면 강제적으로라도 법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마련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출애굽기 22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란노에서 성경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지도의 결정판 두란노 성서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